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중 식구들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중 사라와 은미 자매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은미입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세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곤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도망하고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아히도벨과 후세의 두 가지 전략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지 고민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참모였던 천재적인 전략가라고 불렸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논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밤에 다윗을 추격해 잡아야 합니다.
다윗이 피곤하고 동요하고 방심해 있을 때 그 틈을 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된 냄새가 나요.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거든요. 그는 다윗의 친구였을 때조차 효율과 결과로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아히도벨의 문제는 사람의 지혜가 너무나 완벽했다라는 데 있었어요. 그는 인간의 경험과 판단, 분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히브리어로 계략, 이 단어는 본래 하나님과 의논된 계획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용된 이 계략은 하나님 없이 아히도벨 자신의 인간의 머리에서만 나온 것이죠.
네, 그럼 아히도벨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탈하나님적인 지혜였네요. 겉으론 이성적이고 현명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만이었고요.
맞아요. 아히도벨의 전략은 탁월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거룩함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완벽한 지혜였어요. 이것은 신앙적인 모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완벽한 계획을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건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제 의도대로 결정 내리는 경우가 있죠.
네, 저도 그래요. 그게 바로 아히도벨의 전략, 아히도벨의 길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인간의 통제를 합리화하는 것, 인간이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여 그것을 성취해가려고 하는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또는 완벽한 계획을, 지혜를 부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패하게 하셨다.
네, 좋은 계략을 폐하셨다니 하나님도 좋은 계획도 꺾으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틀린 길이 아니라 너무나 잘 짜여져 있는 길도 막으십니다. 왜냐고요?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간의 완벽함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죄라고 볼 수 있지요.
지혜의 죄라는 말이 참 낯설고 무겁네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너무 익숙한 죄인 것 같습니다. 계획, 전략, 성공, 효율, 이 모든 게 신앙보다 먼저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때 지혜로워 보인다, 지혜로움직해 보인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시죠? 인간의 계획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효율이 아니라 의탁입니다. 아히도벨은 의탁하지 않았고 계산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완벽함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켰죠. 계속해서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피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네, 이제 후세가 등장합니다. 후세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둔 비밀 요원인데요. 압살롬이 후세를 받아들인 것도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이제는 자기 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후세의 말은 아히도벨의 말보다 비논리적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왕이 직접 나가십시오. 이건 군사적으로 완전히 불리한 조언이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을 모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병사들의 집중력도 떨어질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효율적인 말이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패하게 하사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이죠.
그럼 후세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후세의 계획을 사용하셨기 때문이네요.
정확합니다. 후세는 이성적으로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틀렸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어리석은 것을 통해 지혜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마저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이 참 위로가 되네요. 우리의 미숙함과 또 흔들림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잔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금이 간 그릇 속에서도 은혜의 향기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후세의 조언은 불완전했지만 그 불완전함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들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바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후세의 신앙은 두려움 속의 믿음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떨렸지만 하나님께 자기 말의 결과를 맡겼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결과는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네, 두려움 속의 믿음. 그게 진짜 믿음 같습니다. 요즘은 믿음을 확신으로만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참 믿음이죠.
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입니다. 후세의 조언은 전략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였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조언이었죠.
후세의 조언이 받아들여지고 그 소식이 제사장들을 통해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오늘 밤 요단을 건너라. 이건 단순한 피난 명령이 아니라 영적인 건넘의 상징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히브리 전통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요단강은 늘 심판과 구원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갈 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요단은 늘 옛사람,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네, 그럼 다윗의 이 건넘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여정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의 강 건넘은 패배가 아니라 거룩한 순종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잖아요. 그 결말이 너무 비극적이에요.
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닙니다. 그는 이 선택이 자기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 선택이 결국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국 자기가 수치를 당하여 원수의 손에 죽게 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정리하지요. 그것은 자기 지혜에 대한 신앙의 부재가 낳은 절망입니다. 아히도벨의 죽음은 자기 집에 돌아가 자기 일을 정리하고 죽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자기 중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지혜로 살아갔던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더벨의 끝은 하나님께 돌아감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감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아이더벨이 돌아간 건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의 확신, 자기의 의, 자기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정답,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자세이지요. 그러나 아이도벨은 자신이 생각하는 결말이 옳다, 그리고 이것이 예측된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세계관에 갇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신이라고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네, 결국 인간적인 지혜의 종말이네요. 하나님 없는 지혜는 자묘라고 하나님께 맡긴 어리석음이 구원을 낳는다는 것이 역설적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다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옳아서 나의 틀림을 인정할 수 없는 순간들.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으면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래에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곳에 와서 대학교 갈 준비를 하고 1년을 하고 바로 4년을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고 이런 계획이 이제 저 나름에 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3학년에 이제 휴학을 한번 하게 됐고요. 사실 그건 제 계획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복학을 했는데 제 계획대로는 안 됐던 그런 불완전한 그런 계획이었는데 어쩌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가깝게 찾으러 갔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포기는 안 했어요. 포기는 안 했는데 포기와 비슷한 결의 길을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써 어쩌면 제가 하나님께 조금은 좀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했었던 것 같은 시간이었던 것 시간이 네. 있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나는 실패자,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아이도벨은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는다면 아마 아이도벨은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죠. 네, 사무엘하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자멸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그 선택이 구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해도 하나님의 뜻은 더 깊고 더 멀리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걸음 속에서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네, 후세처럼 모호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 잘 지키면 모호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네, 후세의 전략을 살펴보면 후세는 아이도벨 같은 대단한 전략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후세가 제안했던 내용은 어찌 보면 지혜로운 전략도 아니었죠. 그런데 똑똑한 압살롬이 누구의 전략을 선택하냐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우십시오. 왕이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왜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자기가 영광스럽게 왕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신이 영광을 얻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결국 자신을 패망으로 이끌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선택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죠. 교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바른 길을 선택하는 눈이 어두워져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교만하여 눈이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여기에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선택했다면 그는 다윗을 죽이고 그 압살롬의 왕국을 이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이 왕으로서 높임받는 것을 바랬던 압살롬의 눈에는 이 바른 전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확신하는 것에 속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주장할 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간적인 길로 나의 의를 세워가는 길로 나의 성을 단단하게 쌓아가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 사무엘하 17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겠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나는 너무나 확신해 라고 말했었다면 제가 점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확신보다 어쩌면 계속 이렇게 헷갈리고 고민하고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애매한 신앙의 고백일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싶은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보다 더 신앙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은 향기로 말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지만 그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 향기가 나는 욕심의 탐욕의 냄새보다는 사랑과 섬김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호세는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후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완벽한 전략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아히도벨의 머리보다 후세의 떨리는 입술이 더 귀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계산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중 식구들은 후세처럼 불완전한 믿음이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사람의 지혜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말씀에서처럼 세상의 깨가 아무리 교묘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계획이 무너짐을 봅니다. 주님 다윗이 도망 중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세상의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 또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듯 하나님 저도 때때로 눈앞의 상황에 휩쓸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주시고 진리와 정의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너짐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깨닫습니다. 후세의 조언이 다윗을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듯이 저도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뜻 안에서 인간의 계산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세요. 위기의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에 속해 하시고 결국 주님의 계획이 결국 승리함을 믿고 또 오늘도 지혜보다 순종을 택하게 하심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지혜롭다고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도망할 때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압살롬이 자신의 꾀를 따라 자신의 반역을 이룰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칭송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마중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지 또는 안정된 자리에 있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눈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마중 식구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지아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공부 열심히 했고요.
네네.
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취업 네네.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안타깝습니다. 자, 지난 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 역시 이번 한 주 하나님 안에서 제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법을 배우는 한 주였습니다.
네, 아주 진실한 삶을 사셨군요. 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막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는데,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네, 그렇죠. 당시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는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었나요?
대제사장들이 보냈던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선한 분이신지 아닌지 또 혼란스러워 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큰 혼란이 찾아왔었고요.
저는 이러한 혼란이 씨앗을 심기 위해 땅을 개간하는 것과 같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기존의 땅을 뒤엎은 일이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또 땅을 개간하는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진양자매가 궁금해하는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성전에서 큰 소독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와 잠시 휴식을 가지신 후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고 전날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자 누가 곱게 보지 못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밤새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잡아왔다고 하고 있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음행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음행을 저지른 여인을 끌고 온 이유가 있었나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는 자 또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온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죽임을 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네, 맞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걸 노렸던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음행한 여자는 즉각적으로 죽이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놔주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아니, 뭐 놓치고 있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여인을 끌고 오면서 정작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끌고 온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우리 아까 읽었던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뭘 놓치고 있었던 것 같나요?
신명기 말씀에서는 음행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잡아왔어요.
네, 그렇죠.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생각만 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당시 사회 속에서 여인은 가장 연약한 존재, 힘없는 존재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을 이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자기들의 약점만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드러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처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막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마쳤을 때였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혹시 노예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노예들의 삶의 목적이요? 글쎄요, 굶지 않는 것?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생존 그 자체가 노예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생존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면서 또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에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만큼 거칠고 원초적인 거죠.
생존을 목적으로 살아왔던 삶이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렇게 생존 본능이 날카롭게 서 있는 자들에게 법이 주어졌을 때 어떤 법이 많았을까요? 의무와 책임에 관한 법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금지하고 제한하는 법이 많았을까요?
왠지 금지하고 제한하는 법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율법에는 해야 하는 법과 또 하지 말아야 하는 법 중에 법이 총 61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긍정적인 법, 그러니까 지켜야 할 의무로 분류되는 율법은 248개이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금지법은 365개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법이 100개가 훨씬 넘게 있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분류될 수도 있었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613개의 율법은 노예에서 막 자유인이 된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겨우 벗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법이에요. 본래 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변화하면서 그에 따라 개정되고 변화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음행한 여인을 잡아왔던 종교 지도자들은 노예들에게 적용됐던 법안에 갇혀서 여전히 어떻게 해야 벌을 주는지 어떻게 해야 죽이는지 여기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하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율법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죽일지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의 한계이기도 했고요. 살리기 위해 있는 법이 아닌 죽이기 위해 있는 법이 바로 원초적인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율법이 수준 낮다 하더라도 결국 당시에는 지켜야 했던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수준 낮은 율법에 갇혀 예수님을 곤란함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율법의 본질로 이끌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찾아왔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속내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쓰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 또 왜 쓰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보다는 다음이 하셨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땅에 글씨를 쓰신 예수님께서 다음에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판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판결하도록 공을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양심에 넘겼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자, 방금 설명을 했죠. 지금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법은 언제, 누구에게 주어졌던 법이라고 했었나요?
이제 막 출애굽하여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어진 법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법은 가장 원초적이며 기본적이었으며 또 그들의 잘못된 본성과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금지 조항이 많은 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율법 자체를 승격시키셨습니다.
율법을 승격시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율법을 수준 높은 법으로 단순히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고 제어하는 법이 아닌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율법의 격을 높였던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좀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뭐 개발 도상국과 같이 경제가 좋지 않은 나라에 가보면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가 북조선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조선에서는 소매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도둑이 그렇게 많아서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이런 좀도둑을 뭐라고 하나요?
북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좀도둑이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어려운 나라에서는 이렇게 좀도둑, 그러니까 소매치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소매치기를 조심하십시오. 뭐 이러한 팻말을 곳곳에 걸어둡니다. 하지만 잘 사는 나라에 가보면 어떨까요? 남조선만 해도 혹시 뭐 소매치기를 조심하시오 이렇게 써진 팻말이나 표지판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남조선은 특별히 법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굳이 법이 제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소매치기라고 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즉, 나라가 발전할수록 또 경제 상황이 좋아질수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더욱더 크게 발동하면서 굳이 법이 제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율법을 승격시켰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해야만 겨우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 이제는 율법의 조항이 아닌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람들의 수준이 승격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수준만 높아진 게 아니라 율법도 수준 높은 법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수준 높은 법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전의 율법은 제재하고 또 지키지 않으면 벌 주고 금지하는 것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법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강조되는 법으로 변했다는 말이 특별히 느껴져요. 말 그대로 율법의 수준이 달라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기초적인 율법을 넘어서 새로운 법,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승격된 법이 선포되자 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전에는 율법에 따라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에 익숙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는 양심에 따라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다른 이를 향해 던지려고 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도 율법도 변화시켰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승격된 법은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법 앞에서 양심이 살아난 이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홀로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새로운 법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니?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분명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인이 지었던 죄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어쨌든 여인이 음행의 죄를 지은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기에 기존의 율법에 따르면 여인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게 적절한 법의 집행이었어요. 하지만 승격된 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도 승격된 법을 적용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조항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여인의 양심에 그녀의 행동을 맡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 또한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러한 양심의 법으로의 이 승격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되 진노 때문에 그러니까 벌 받을까 봐 복종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에 따라 하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법을 지킬 때는 기록된 문자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 승격된 법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양심의 법으로 승격된 하나님의 법은 결국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자, 무엇으로 완성된다고 하고 있나요?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처음 유대인들이 가지고 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가장 기초적인 법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양심의 법으로 승격되었고 또 마음을 찔려 삶을 움직이던 양심의 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법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저 여인을 용서하신 걸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가 들어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랍고 신비로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율법의 승격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우리도 생각해보면 본성에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율법에 머무르려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마치 혼나기 싫어서 억지로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목사님. 저도 혹시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네,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음행한 여인을 기꺼이 용서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또한 용서하시고 용납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초적인 율법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닌 사랑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율법을 넘어서 양심의 법으로, 양심의 법을 넘어서 사랑의 법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율법의 본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약한 여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양심으로 이끄셨고 또 율법은 단순한 금지와 처벌에서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승격시키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신앙생활이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한 그런 규칙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지장자매는 어땠어요?
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깊이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그 가장 기초적인 원초적인 율법을 양심의 법으로 승격시킨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그런 기초적인 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양심의 법으로 또 사랑의 법으로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붙잡고 이제는 사랑의 법까지 나아가서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사랑하고 또 기꺼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도